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그래요. 인간은 뭐 사는 삶의 모든 상황에 어쩌면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굴절된 관점이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하지만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중력에 휘둘려 있는 어떻게 보면 굽어져 있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야말로 내가 객관적일 수 없다. 내가 공정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 시각과 관점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결코 옳을 수 없다. 나는 언제나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저는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이란 내가 옳다, 내가 의의 기준이다 하는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대단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 또한 자기 시각에 자기 관점에 아니 어쩌면 나아가서 자기 성경 해석관에 갇혀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란 누구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하나에 대한 자기 생각,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경이 기록하는 바에 대한 해석에서 조금 시험에 든 게 된 거예요. 본인이 분명 예수님을 볼 때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 끈도 품지 못할 사람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는데 근데 본인이 옥에 갇히고 보니까 이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다 갇혔어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것을 비판했는데, 왜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본처와 이혼하고 동생 제수와 결혼하는 이런 일을 두고, 불의한 일을 두고, 성경이 금한 일을 두고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렇게 입 밖에 냈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움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는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당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대담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갇혔으면 뭐 예수님이 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지 면회를 오기를 하나.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 이리 와봐라. 아까서 한번 여쭤봐라. 당신이 오실 그이라고 되어있지만은 그 오실자, 그 오실자, 그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좀 물어봐라. 성경은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다.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건가 그분은. 이런 마음속에 생각들이 복잡해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계셨냐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면 맹인을 보게 하고 있다. 아니 세상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맹인들 눈이나 뜨게 하고 뭐 기부한 사람 귀나 좀 낫게 하고 그거 하는 걸로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 사회 제도 전체를 뜯어 고치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권력에서 저렇게 마음껏 백성들을 유린하는데 저걸 심판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 돼 있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라. 이게 와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어떠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나는 지금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의 한계를 벗겨주고 있어요. 못 보는 사람 맹인에게는 못 보는 게 한계입니다. 보는 게 기적이에요. 그 메시아란 뭐냐면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란 말이죠. 못 걷는 자를 이렇게 걷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안전병이는 못 걷는 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깨뜨려 주십니다. 귀머거리는 귀가 안 들리죠.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걸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이 환자 고치러 왔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이란 뭐예요?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구원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구원의 사인, 구원의 징조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인간이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건데 감옥에 있는 사람 석방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러 오셨고 그분은 지금 뭐 세례 요한 석방 운동하다가 본인도 구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달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오심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뿌리 깊은 죄, 심지어 의롭다고 하는 의로움의 교만, 그 모든 뿌리를 삼재하는 뿌리째 뽑아내는 일이 그분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영향력, 구원받은 자 삶의 영향력, 그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뭐 의료나 모든 부분에 붙여서 흘러넘칠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하는 메시아의 본질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그 모든 사회적 영역이 구원의 징조가 나타나고 구원의 영향력이 파급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정치단체도 아니고 경제단체도 아니고 사회문화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란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곳,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곳. 그게 본질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정치적 예수, 신화적 예수, 예수를 오해하는 건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틈에서 서로 안에 오해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들 간에 오해를 해요.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부터 오해를 합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에서부터 영지론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의 사인을 위해서 그분은 뭐 이렇게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고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다 살리셨습니까? 아픈 자를 다 낫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픈 자를 뭐 늘 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가는 데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빛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이 눈을 떴네.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미러클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냥 사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엔 미러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사인이란 말이에요. 난 누구다? 메시아라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누구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우리가 못 만나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가 아니네.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네.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자기를 형편케 해주고 자기를 정말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망할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를 떠날지 몰라요. 예수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의 꿈은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뿌리 깊은 죄인들. 그래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무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의 뿌리조차도 심지어 죄라고 하는 것, 이걸 못 들여다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말았구나. 자기들의 삶의 종교적 패턴을 가지고 거대한 신앙체계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다른 속박으로 끌고 가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 채 익숙한 종교적 관행으로 사람들을 또 혼란케 한 것, 이 죄는 더 깊은 죄라고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 저자들 저것들 때문에 다 이게 구원을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하고 싸웠습니까? 무슨 뭐 가이사하고 싸웠습니까? 영혼을 틀어지는 자들하고 싸웠어. 육신을 감금하고 육신을 고문하고 육신의 목을 자르는 자들하고 안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원주는 당연히 심판주여야 하는데 왜 심판 안 합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무슨 심판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의문과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이 시대에 여전히 불가지론자도 많고 회의론자도 많고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도 많아요. 아예 차라리 내가 뭐 절에 가서 면벽 좌선하는 게 낫지 말이지.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 있는데. 요가나 하면 심리적인 평안이 나왔지. 필라테스나 하면 건강이나 유지하지. 새벽 일찍 나왔다가 새벽 예배하다가 병이나 들고 말이지. 심지어 새벽 예배 왔다 갔다가 교통사고나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실족한단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너희들을 실족하게 된다는 거야. 심지어 지금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말해. 넌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넌 넘어져.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로 남리야마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거라. 예수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죄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보고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 백부장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그 뭐 임기 동안 적당히 때우다 가면 되는 것이지 종을 왜 사랑하며 유대민족 철저히 지배하다 가면 되지 가서 포상이나 받으면 되지 뭘 유대민족을 사랑하며 자기 집이나 짓지 뭐하러 남의 회당을 지어주며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달달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거 올해 우리가 다 읽겠지만 이거 달달 외우고 이거 옆 십독하느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절이라도 살아내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학교 다니면 좋은 인격이 되는 줄 알아.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큰 교회 다니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아. 무슨 큰 교회 다니면서 신앙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성경 한 번 안 들여다본 사람이 태반인데. 좋은 설교 들으면 자기가 좋은 영성이 생긴 줄 알아. 그냥 귀만 즐겁게 한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요한이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너 요한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요한은 누구냐?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갔냐? 선지자 만나러 간 거예요. 요한 만나러 간 거예요. 맞다. 요한 선지자보다 낫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27절 이하의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으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내 사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 너의 길을 준비한다. 너의 길이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께서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또 말라기를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할 거다. 이 두 길이 같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아지는 것. 예수님이 가리키는 길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같아지는 것.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이 겹쳐지지 않는 평행선이 아니라 그냥 한 길로 가게 될 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 예수님의 길과 겹쳐지는 길의 정지 작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 여자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이는 없다.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하다. 선지자는 입으로 외치기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그 길을 닦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고 회개하는 걸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같았다.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꼭 시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리를 부르대면서 야 우리가 피리 불고 어린애들 둘이 남자애하고 이제 그 여자애하고 둘이 결혼시키면서 피리 불면 춤춰라 춤춰라. 아 춤 안 춰요. 못된 애들은 춤 안 춥니다. 울어라 해도 안 울어요. 그렇게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의 메시지에 절대로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너희들은 세례 요한도 비난했다. 그리고 나도 물론 비난했고. 왜?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금식한다고 뭐 걸핏하면 금식한다고 비난하더니 나는 또 먹고 마신다고 비난한다. 한 사람은 포도주 안 먹다고 욕도 먹고 한 사람은 포도주 많이 마시다고 욕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욕도 먹었고 예수님은 너무 먹고 노는 걸 즐긴다고 욕을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를 낳을 것이고 메시아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입니까? 지혜는 어떻게 입증됩니까? 자녀들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인가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가 적지 않은 이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왜요?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가 여럿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분들 정말 목숨 걸고 목사에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이 떠나건 있건 교회된 성도들이 그 목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냐 없냐예요. 한국에 불행하게도 뭐 목사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성도들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름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의 잔잔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는 별론데 그 교회 교인들은 괜찮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걸음걸이조차 달랐습니다. 목소리조차 달랐습니다. 표정조차 달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온통 썩어가는 무덤과도 같은 인격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요? 이 시대 교인들은 다를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냥 교회 문턱만 다르라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면 잠시 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치는 그런 못된 팬들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나 안 되나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받았으니 주님 닮은 생명 되게 하시고 주님 길 가셨으니 길 대신 주님 따르는 주님과 같은 길 걸어가는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 따라오는 자들 그 진리와 생명으로 진실로 거듭난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경황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길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아 주님이 주님 되시고자 하는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했으니 그분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